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 말씀 앞에 있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오늘도 예배당에 모인 모든 심령들 또 가정에서 남아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 또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는 모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사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을 더럽히는 것. 1절 보십시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걸 보면 멀리서 온 거죠. 주님은 갈릴리에 계신 것 같은데 떡 기적도 얼마 전에 행하셨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물론 거기서 뭐 손 씻고 떡을 먹기 쉽지 않았겠죠. 또 평소에도 손을 잘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밥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손으로 먹고 그러다 어떤 때는 음식을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지도 잘 않지만 집어먹게 되더라도 우리가 나쁘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좋겠죠. 또 장로들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유전은 전한 내용이란 말인데 교훈이나 또 교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은 교회의 전통일 수도 있는데 교회의 전통은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따르는 것이 덕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이단적인 혹은 그런 오류가 아니라면은 따르는 것이 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아는 것이 비난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에 맞지 않으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남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이 혹 그런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자, 이렇게 먼 곳에서 예루살렘부터 와서 한다는 말이 왜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느냐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를 보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지적을 하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는 본문에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명하여 이르셨으되, 전통 본문에는 명하여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여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 공경을 위해서 부모님께 좀 필요한 거 드리기도 하고 그 공경 속에 다 들어있겠죠. 있는데 부모님이 우리를 어릴 때부터 낳으셔서 잘 기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늙음하게 자녀들이 자녀된 도리를 다해서 부모님을 좀 봉양하는 것은 좋은 일,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여기에 유익하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헌금했다, 헌물을 하나님께, 무슨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렇게 가르쳤군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헌금을 하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괜찮다고 가르쳤던 것 같죠.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 드려야 할 물건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무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인간관계의 법을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사람의 교훈이나 심지어 교회의 교훈은 그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는 이 지적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다.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뿐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우리는 성경이 명하는 것은 하고 금하는 것은 하지 말고, 또 성경이 침묵하는 문제는 독단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전한 정신이죠. 성경대로 간다는 말은, 그래서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춘다,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러죠. 그걸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독단적인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는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만큼,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면 명백히,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명확하게 가르치면 불명확한 대로 여러 의견들이 가능하다. 또 성경이 침묵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침묵할 수도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건전한 생각이겠죠. 성경만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며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상이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상, 주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겼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만든 규칙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의 교훈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게 할 수는 없죠. 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생각을 하다니. 이것이 외식자들의 헛된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저버린 종교생활은 어리석고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오류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적 생각, 성경적 생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봅시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자, 다시 이제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멀리서 올라와서 질문하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 원칙은 모든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그들의 질문, 지적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생적인 문제는 죄 문제와는 다른 것이죠. 위생적으로 깨끗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위생적으로 깨끗하든 좀 더럽든 그것이 도덕적인 죄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위생적으로 좀 더러우면 몸에 불결해서 병에 걸리거나 연약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는 좋지 못하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기들의 말을 정면에서 주님이 반박하듯이 너희는 너희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그래 사람이 손으로 먹는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할 때에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주님은 지금 여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제하셨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또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과 심지 않은 것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또 교회 안에는 그러면 두 종류의 심는 것이 있겠구나. 씨뿌림도 두 종류, 심는 것도 결국 두 종류가 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뿌려서 심으시는 씨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가 심는 것이겠지. 마귀가 심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그러면 마귀가 자기 활동 영역 속에 두는 것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이 바로 중생의 구원이죠. 중생의 새 생명을,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하여 죽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영이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영혼의 지배적 성량이 변화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인데 그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한번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영혼이 죽지 않는,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죽지 않는 생명. 자, 이렇게 심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생명이 있다. 세상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믿는 것 같이 하잖아요. 예, 그들이 교회에서 아주 보수적인 신자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은, 심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나는 못 받겠다, 기분 안 좋다 그래가지고 넘어진다는 것이, 뽑혀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마귀가 심은 것은 중생치 못한 자고 구원 얻지 못한 자라고 보이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결국 뽑힐 것이다.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뽑히지 않고 그것이 결실을 하고,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지금은 심어진 것처럼 보이고 교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바른 말씀의 교훈 앞에 그들이 복종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고 복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조금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나는 간다, 나는 내 집에 간다 그러고 넘어져서 가버리고 마는 그런 자가 뽑히는 것이라고는 표현이죠. 그는 다른 진리의 교훈 앞에서 또는 환난과 시험의 때에 뽑힐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뽑힐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라는 말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에 그는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닌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 앞에 실족하는 자는, 지금 그들이 마음상에서 실족한다니까 그냥 버려두라, 내버려두라고 말씀을 놨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실족할 리도 없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믿고 또 힘써 행하고, 시험이 웬만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잘 이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시험을 잘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참된 추수, 참된 추수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농부들은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 추수의 계절, 우리는 그런 사실 추수감사절을 명칭하고는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1년을 좀 회고하는 그런 생각을 동합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나오면서 어려운 정말 1년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온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코로나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친 셈이죠.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치단합해도 될뚱말뚱한 그런 사회 현실에서, 사회는 분열되듯이 무슨 온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없지 않으니까 걱정이 많은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 각종 곡식과 나무의 열매들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런 추수의 계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그리고 모든 먹을 그런 열매들을 많이 추수해서 저장하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달 혹은 1년을 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그런 일이죠. 그것은 귀하고 가치 있는 수확이 분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그런 우리가 처음에 그 청교도들을 중심한 그런 이민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겨울을 지나고 그들이 예배당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난 후에 추수를 할 때에 그 기쁨이 너무 컸겠죠. 거기에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보통 말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기분은 들지 않지만은 다 똑같은 매달 같은 월급을 타는 보통 사람들은 똑같은 날처럼 보이고 또 매해마다 지나가는 것이 별 그렇게 실감나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 해를 지나면서 참 감사하다. 올해도 잘 지난 것 같다. 이 어려운 때에도 아직 생존하고 있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고 이만큼 건강하게 코로나가 그렇게 온 세계를 덮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생존하고 있고 또 경제의 위기가 이렇게 온 세계를 덮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일용할 양식의 궁핍이 없게 지나오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헌금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도 이만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모일 수 있게 된 줄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지금 주의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참된 추수가 여기에 있구나. 참된 추수는 하나님 앞에서 곡식 추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추수는 곡식 추수 정도가 아니고 1년 동안 잘 살았으니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시는 자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정말 추수에 이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성숙함이 있는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씨가 자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겠구나.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의 추수입니다. 인생의 참된 추수는 구원이다. 구원은 중생과 성화인데 그것은 중생 즉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얻고 그런 후에 그 생명이 거룩과 선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다시는 악한 자리에 떨어져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실천하는 자가 돼서 열매를 맺는 이게 진정한 열매죠. 그는 세상에 무슨 곡식 추수나 또 과일나무에 과일을 따는 물론 우리들의 뒤뜰에 감이 좀 열렸어서 감을 따고 그랬었는데 그런 정도의 추수가 아니라 그것도 기쁘죠. 거의 잘 익은 감을 몇 개 따서 집에 가져가면은 기분이 좋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참된 중생에서부터 나오는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다가 그러다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죠. 그것이 진정한 추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입니다. 15절 계속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회방은 비방이죠.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못함이니라. 이는이라고 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는 못함이니라. 베드로는 예수께 이 비유를 설명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깨달음 없음을 지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입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다 우리가 배를 통과해서 나중에 배설물로 나가게 되죠. 그것이 다 이치잖아요. 사람의 구조나 짐승의 구조도 비슷한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차원이 다르죠. 음식은 좀 불결한 것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배를 통해서 배설되버리고 말지만은 사람이 내뱉는 말은 이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도덕성의 문제, 인격성의 문제죠. 그 나오는 말은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 마음은 사람의 영혼의 활동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하냐, 인격의 문제죠. 사람의 인품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한두 번은 뭐 예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번 들어보면 좀 여러 날을 같이 지나면서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저만한 사람이구나. 말은 사람의 인품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아,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말씀대로 악한 생각. 이 마음이 부패되노니까 여기에서 악한 생각, 살인, 남 죽이고 아유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려는 마음, 또 간음과 음란, 그런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그리고 도적질, 또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고 비방,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새 생명은 마음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참으로 심으시는 이 중생의 일은 마음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구원은 마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런 말씀이죠. 중생을 표현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새 영, 중생의 새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것은 마음의 변화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거칠한 굳은 완고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아 그렇구나 머리를 끄덕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보리라 결심을 하는 그런 마음이죠.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이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죠. 무슨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불신에 안 믿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마음으로 끄떡이고 아 일리가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 마음으로 수긍이 되고 받아도 믿어보리라. 그렇게 될 때 믿는 거죠. 믿음은 마음의 순종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무엇보다 생각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구원 얻은 자는 그러므로 그 생각이 변합니다. 전에는 사람이 그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표현이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셨다.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도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옛날에 우리들이 그랬고 지금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고 있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의 굳어짐, 생각, 여기에 말하는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말은 예, 생각에 가깝다고 우리가 말을 자주 했죠. 영어로는 마인드라는, 예, 누스라는 말은 마인드, 생각에 가까운 우리의 생각이 전에는 허망한 생각이고 무지한 생각이고 딱딱한 완고한 그런 생각이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변화는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점점 생각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생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에 마음이란 말이 방금 말한 누스라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때 제가 설명할 때 그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현재형으로 계속성을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은 부정과거형을 나옵니다.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도덕성 있게 살아야지. 그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에베소서 4장 23절 4절에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기도 심령이라는 말이 생각의 영 그런 뜻입니다.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처럼 구원 얻은 성도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생각을 하게 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조차도 둘 자리가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을 때에 중생하게 될 때에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것은 특별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살고 죄악되고 불결한 것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즉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몇 가지 우리 좀 생각해요. 첫째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 예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 즉 교회의 전통과 성경 중 어느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성경이 기준이 됨을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귀한 기본적인 진리이죠.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여기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어떤 신비주의자가 신비한 체험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혹하지 말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원문의 뜻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참 지식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많이 읽고 또 바르게 잘 배워둬야 된다. 그래야 분별력이 좀 생길 것입니다. 엉뚱한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말할 때 저거 이상한데 성경하고 맞지 않은데 우리가 배운 거하고 맞지 않은데 한번 내가 살펴보자. 성경을 뒤져보면 저 틀린 것이 분명해집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주님의 말씀에서도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이죠, 성경이 있으니 저들을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은사주의자들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우선 체험을 하면 대단하게 무엇이 일어날 것처럼 하지만은 그런다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껍데기는 사람들이 혹해서 몰려다니는 구름같이 왔다가 구름같이 떠나갈 사람들은 혹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참된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참된 구원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저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을 통해서 들을지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권위의 책,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책이며 이것이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것이 뭐냐? 성경이다. 다른 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다.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진리고 우리의 마음에 꼭 유념해서 성경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참으로 깨닫고 삼고 성경 읽고 듣고 믿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인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손 씻는 문제, 정결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과 심지 않은 것을 말씀해서 하나님의 심으신 자인지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은 곧 중생한 자들입니다. 중생은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할 것이고 또 참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른 말씀 앞에 넘어지는 자가 없고 또 시험, 웬만한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자들은 뽑힐 것이니 주님 말씀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은 뽑히지 않지만 심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자들은 뽑힐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참 중생의 사람, 중생한 자들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질문하고 대답해서 주여 나는 주님만을 믿,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만 믿고 주의 뜻대로 모든 악을 내가 버리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소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참된 고백과 증표를 다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셋째로 여기에 본 중요한 오늘의 내용대로 우리는 내면적 성결을 소원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위생적 불결일 뿐이지 사람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더러움은 그런 외적인 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성결보다 내면적 성결, 마음의 성결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 그 교훈이죠. 그 성결은 이 마음의 참된 내면적 성결은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중생과 성화라고 말씀드렸지. 하나님께서 심으신 중생한 자들은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진정한 추수지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도 우리 그동안에 좀 하던 여기다 추수감사절 날 배추도 놓고 뭐 과일도 좀 놓고 그렇게 좀 추수감사에 그런 기분이 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까 그래서 올해도 이 어려운 때 그거 다 해도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누구 먹겠는가 예? 이제 올해는 좀 하지 말고 그냥 조촐하게 그냥 추수감사절을 드려보자 그러게 해서 다 끄자 하지를 않았는데 그러죠. 그런 것보다 진정한 우리의 추수는 그런 것보다 그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진정한 추수는 우리 자신이 얼만큼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보고 있죠. 하나님이 심으신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지금 어느 정도 맺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서 여기에 잔뜩 가득하게 곡식이나 과일을 채워놓은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구원 얻은 거죠.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것이 바로 참된 성결이고 참된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앙 기준으로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심으신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내면적 성결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조금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을 나눈 모두들의 심령에 이 말씀 새기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 기준 삼아서 바른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 중생한 자들이 되어 주님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는 진정한 추수의 열매들이 우리 각인이 그런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삶 성결된 삶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